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성경이 강조하는 인간상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어떤 정치나 뭐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어떤 문화적인 것이거나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것이거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많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임에는 분명하죠. 그런데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정초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그런 것 이전에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어떤 문명적인 것으로 환원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구별되어지기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삶의 기본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자기 생애를 자기의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삶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아주 근본적인 조건들을 이렇게 형성을 하죠. 아마 인류 역사 전체로 놓고 보면 세속 역사가의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 시대를 결정짓는 훨씬 더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가라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후대에 남겨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우리가 뭐 이전 장들에서 살펴봤듯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있었는데 그 각각의 나라와 민족과 그 왕들의 정책이 어떠했는지 같은 것들이 그 후대를 위하여 그 세속적인 역사가들이 남겨야겠다라고 책임을 느끼는 아마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가 살아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사건들 속에서 만남들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텍스트를 남기고 또 그것을 공유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만 너무너무 손쉽죠. 이 당시에는 글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많은 어떤 그 재정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 그 구약을 이제 그 경전으로 인정하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토라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지금 아브라함 한 개인사의 그 개인사를 지금 그 펼쳐내는 데에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관점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혹은 우리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거처에서 그 날이 뜨거울 때 18장 1절에 보면 아마 이제 그 한낮이었겠죠. 정오가 지나고 오후 한두 시쯤 됐을 때 태양이 뜨겁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굉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사람 셋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낮에 여행자라니. 그게 누가 봐도 저거 참 그 무모한 일을 하거나 굉장히 고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성경의 묘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람 셋을 이렇게 보는데 그 셋이 누구신가?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 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걸어오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저분이 하나님이다를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찰을 이렇게 다 하고 나는 여호와다 이런 걸 하신 것도 아니실 테고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내일 너네 집에 갈 거다라고 전날 꿈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는데 그 17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강서 목사님의 그 설명에 이렇게 잘 지금도 동의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목소리로만 얘기하셨다가 17장에 와서는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그가 하나님을 그 새 손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인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다 그렇게 자라나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부름에 의해서 이 신앙 가운데 신앙의 세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설령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 교회 안에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죠. 어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의 어떤 그 묘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묘사가 기가 막힌 것이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취직을 준비하다가 연애에 몰두하느라 이 복잡한 이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우리는 대부분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라고 인식을 합니다만 마음을 다잡습니다만 그것이 나의 전 존재를 건 어떤 인식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동의하는 어떤 그러한 그 동의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때때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료한 것 같고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일상 그 중에 어느 때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 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도 똑같은 예배고 1년 전에 드렸던 예배도 똑같은 예배고 심지어 설교자도 똑같은데 오늘 유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억측이거나 종교적인 환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로 만들어 놓으신 이 삶의 터전,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불러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구조 속에서 언제든지 그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때가 특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부터 그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일일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알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다라는 말들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들어서만 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어떤 강한 확신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친구가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걸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떤 식으로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그는 아주 특별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세계죠? 여전히 똑같은 왕들이 다스리고 있고 똑같은 자연 환경이고 똑같은 시대인데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세계 속에 그는 살아가게 되죠. 그 세계 속에서 그 세계,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새로운 세계의 진면목, 새로운 세계의 어떤 그 핵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문득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때에 할례를 베풀어라라고 하며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또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을 할례라는 반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떤 특권을 허락하시며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그 대목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의 형태로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는 형태로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그 자리 속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 수량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전체 인생에서 0.01%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날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날입니다. 해는 뜨겁고 양들은 뭐 이렇게 양치느라고 고생하고 그 하인들 관리하느라고 머리 아프고 아내 때문에 갈굼당하고 너무 어려운 일 겪고 그런 일상들을 이렇게 가는데 그 순간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행위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제가 그게 한국 우리 말에 적합하지 않은 어법으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해서 대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구조를 만들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밀어넣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길 가운데 차츰차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손님을 지금 대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렇게 불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손님이 걸어옵니다. 누구 행인 이렇게 여행자들을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며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그 6절에서 이 8절을 보면 정성을 다해서 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분이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인지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왔을 텐데. 아니면 지극히 손님을 대접을 했는데 이 손님이 나중에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아, 이분이 여호와였구나라고 아브라함이 후에 인식을 하게 됐다는 말인 것인가?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분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 17장에도 있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는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또 뒤에서 웃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웃는다는 말이 기뻐서 웃는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차크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비웃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나이에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저런 이렇게 주책스러운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웃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있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가라고 하여 두려워서 부인하죠.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지적을 해 주시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의 형태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은, 그래서 이 18장 맥락을 이렇게 보면 15절까지를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전에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보다 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이 사라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라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시고 이해시켜주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 신앙의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사라 편에서는 처음에 모호해요. 명령은 너무나 크고 약속은 너무나 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 날에 갑자기 사라의 배가 불러온다든지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많은 어떤 그 힘과 권력을 주셔서 왕 같은 어떤 지위를 누리게 해주신다든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뭄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위협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지나가며 그들은 누구를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에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삶은 아이러니입니다.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삶이죠.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이 안 되는 인생 속으로 치고 들어오셔서 그 말이 안 되는 인생 속에서 그 말이 안 되는 인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너희 삶을 붙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는 삶으로 신앙의 세계는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주기로 결정하셨겠죠. 때가 돼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때가 돼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복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점점점 더 그와 가까운 존재로, 그에게 긴밀하게 다가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다가오십니다. 신앙의 세계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져,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더 큰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는 그분 앞에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통치, 가정, 경제, 원래 경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집이라는 말이죠. 세계, 그것을 만들어내어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갈 때 대안적이고 세상과는 다른 어떤 세계를 자신의 가정 안에, 자신의 삶 안에, 자신이 그러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역 안에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타인을 배제하는 겁니다. 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소돔이 왜 망해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이방인들에 대해서, 손님에 대해서, 손님, 이방인을 손님으로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배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인 이후에 바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아주 큰 어떤 그 죄가 지배하는 문화의 아주 핵심적인 면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여기서 거하며 누리게 되는 창조 세계에 대한 거부인 겁니다. 단지 난 저 사람이 싫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단지 저런 인종이 싫어, 저 나라가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거부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는 폭력과 미움과 다툼밖에는 남아있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창조세계가 철저하게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의 삶의 태도란 어떤 것이냐, 물론 아브라함이 알고 환대했는지 아니면 그의 습관이었는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18장은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양식과는 달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환대합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양식이다라고 이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18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위와 22절에서 이 끝절까지, 그리고 19장에 이어져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행위가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처지가 어떤지 내가 살펴보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그 내가 큰 걸 내가 봐서 내가 살펴봐야 될 텐데, 내가 누구에게는 내가 뜻을 내가 감추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뜻을 감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대상으로 두시고 지금 판단하러 가시는 중인데 아브라함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는 대상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네가 복을 받아서 세계의 모든 열방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로, 그 하나님을 수용하는 자로 아브라함이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그렇게 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죠.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69쪽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강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라는 강조 뒤에 오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신다는 이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실천의 내용이 구별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는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또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12장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구절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바쳐진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냥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금 바치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이하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우리 구절이 있습니다만 6절부터 한번 보죠. 살아가는 제물로 사는 삶, 예배하는 삶,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우리가 완전히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길은 주님이 오셔야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어버리거나. 그러나 그거 너희 삶에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 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냐? 너 지금 살아가는 제물로 살 준비가 됐느냐? 이 앞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얼마나 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거에 아무 능력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새로운 세계 속에 살게 하셨다. 이제 판이 바뀌었다. 세계가 바뀌었다. 너희가 새로운 너희가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살아가는 제물로 살아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위로해라, 가르쳐라, 섬겨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 구절을 그 여러 번 우리 뭐 청년부 설교 때도 그리고 우리 청년이부에서 집회할 때도 인용하는 편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하라고 합니다. 지갑을 꺼내라, 지갑을 열어라, 열심히 사줘라.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 그게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3만 원어치 사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적어도 한 2만 원어치는 사줘야 나중에 또 저 사람을 볼까 말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모임에 오면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고. 예, 안 될 때가 많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여전히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적어도 우리는 어떤 존재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 세상을 살아. 나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굴어.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다시 한번 깨달지. 찬양을 내가 드릴 때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일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청년 3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아, 오늘은 저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전달 좀 이렇게 좀 과음을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뭐 제가 지나친 예를 들었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면 오늘은 뭐 좀 소리가 좀 잘 안 맞는데. 아니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곡이 나오는데 따라 불러볼까? 아니요. 앞에 찬양을 인도할 때 내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내가 지금 부르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환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그 장막 안에 오면 뭐가 있는 겁니까? 환대가 있는 겁니다. 환대하는 자리로 부름받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감사가 없지요, 찬양이 없지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 찬양하는 자리로,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호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예, 주님,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제가 살 때에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 자신을 볼 때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면 제가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래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손뼉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서 찬양하는 그 맥락 속에 나를 두시고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이 사람들 속에 나를 두셔서 찬양하게 하시니 내가 마음으로 할례를 내가 행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찬양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게 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공간, 교회라는 공간,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신앙 세계인 겁니다.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분 목소리가 참 성우 같고 좋으신데, 아니면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하신데, 오늘 기도의 내용이 어떤데 품평하라고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나올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예, 때로는 어떤 때는 나이가 많은 분이 오셔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어법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약간 그런 어떤 그 미묘하게 어떤 그 단어의 어떤 사용이나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이 공간, 이 시간은 세상과는 다르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이다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 세상은 다 바스라진 것 같습니다. 다 지진이 나서 무너진 것 같습니다. 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 같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애굽에, 메소포타미아에, 가나안 땅에 정의가, 희망이, 사랑이, 환대가, 용서가, 참된 기쁨이, 거룩한 것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현실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이 잘못됐다거나 그 현실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 현실을 정치적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그 현실을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압도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은 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 새로운 형태의 나라, 새로운 형태의 제국, 하나님의 제국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펼치게 하시는 것이지. 예, 세상의 환대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존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서로를 향한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바스라진 대지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함께 모여 새로운 공간을, 새로운 건축물을 우리는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함께 또 집회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속으로 지금 부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가능성 속으로 부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 와서 찬양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냐 아냐는 둘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효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대부분은 이렇게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죠. 이렇게 저 관심이 엄마에게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 제가 제 아이를 데려다 주는 수고를 감명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집 밖에 나올 때 엄마한테는 사랑해. 하트 막 하고 엘리베이터로 딱 탑니다. 그리고 저를 딱 보고 아빠는 사랑 안 해.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웃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막 얼굴이 제가 민망하고. 아,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제가 교회에서 좀 늦게 들어가거나 좀 약간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우리 아빠 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들어와서 빨리 물 마셔 이래요. 아, 이게 약간 저를 이렇게 약간 좀 츤데레 같아요. 중요한 건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애가 저한테 효도하는 행동을 하냐 안 하냐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렇죠? 말썽을 피우냐 안 피우냐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 아이가 제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부자라고 하는 관계가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그 속에 다툼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속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서로를 향한 좋은 말도 있겠고 또 서로를 이렇게 막 상처 주는 말도 하겠죠. 이 아이가 더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제가 예전에 사춘기 때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하겠죠.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제 아들로 부름받아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 가능성 속으로 여러분 부름받아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랑해볼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부서에 여러분들의 조에 이 예배 공간 안에 함께 섬길 수 있는 대상으로 환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대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름받아 나와 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알리시기를 기꺼이 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가깝게 생각하시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그렇게 생각하며 이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이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같이 모였을 때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흐뭇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말, 행동, 작은 손짓, 섬김의 그런 손길과 발길, 서로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시선, 이런 것들을 갖추시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세상과는 다른 삶, 다른 존재, 다른 세계 속을 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환대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웃을 수 있는 우리 남포교회 우리 청년 1, 2, 3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